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들이 오늘 모스크바에서 암살된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의 추모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같은 행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당초 야권 지도자들은 오늘 모스크바에서 반정부 거리 행진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넴초프 추모 행진으로 대신하기로 했으며 모스크바시 당국은 참가 인원을 최대 5만 명까지 허가했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인 넴초프 전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저녁 모스크바 크렘린궁 인근의 한 다리를 건너던 중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넴초프 전 부총리가 차량에서 가해진 네 발의 총탄을 맞아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스크바 경찰은 총격 당시 넴초프와 함께 걷고 있던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넴초프는 이날 사망하기 몇 시간 전 라디오 방송을 통해 푸틴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넴초프는 방송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개입을 통해 러시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러시아의 대대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넴초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며 그의 피살로 이 다리가 붕괴됐다며 암살을 비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잔인한 살인이라고 비판하면서 러시아 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넴초프가 총격을 받은 현장에는 조화와 촛불을 든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 기구는 27일 총회를 마치면서 북한을 5년 연속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했습니다. 기구는 북한 정권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에 관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OECD 회원국들의 북한 기업, 금융기관과 사업관계 혹은 거래가 있을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자국 내 금융기관들에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4개 나라와 유럽연합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감도가 17%로 1991년 이후 조사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은 27일 3.1절을 앞두고 한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본에 대한 호감이 매우 낮다는 열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17%,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74%였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에 대한 호감에 대해서는 호감이 간다가 40%,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47%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57%가 필요해 공감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인식 개선 없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70%로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집트 법원이 어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이집트 법원은 하마스가 시나이 반도에서 민간인과 보안병력 모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집트 정부와 하마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난 2013년 이집트 군부가 무슬림 형제단 출신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하고 난 이후 무슬림 형제단이 지지하는 하마스와 이집트 정부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친러시아 반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탱크와 군용 차량 등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제 지난달 27일 밤에서 28일 사이 친러시아 반군의 공격이 많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달 27일 사흘 만에 첫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대변인은 이날 동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반군과 교전이 발생해 우크라이나 정부군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친러시아 반군이 휴전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잠시 후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인질 살해 협박 동영상에 등장한 사람이 쿠웨이트 태생의 영국 런던에서 자란 20대 중반 영국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얼마 전 한국에서도 IS에 합류하기 위해 시리아로 가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뉴욕에서는 청년들이 IS 합류를 시도하다 체포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는 세계로 번지는 IS 관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탈북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탐색적 대화를 먼저 갖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이 연합 해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3월 2일 시작되는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한국 남해와 서해 동해상에서 차례로 실시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란 핵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채택한 송유관 건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V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탈북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지원을 호소했는데요. 탈북자들의 증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파견 노동자 출신인 탈북자의 증언부터 전해주시죠.
네, 탈북자 이밀 씨는 지난 1996년 북한에서 쿠웨이트로 파견돼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지 북한 지도원들의 요구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밤 12시까지 연장 근무를 해야 했다고 임 씨는 말했습니다. 임 씨는 쿠웨이트에서 철조망이 설치된 건설 현장에서 노예처럼 쉬지 않고 일했다며 두 달에 한 번 쉬는 날에도 생활 총화 같은 이념 교육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증언 내용이 거기까지라면 뭐 일을 많이 시켰다 그런 얘기에 그치는 수준인데 문제는 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임 씨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월급을 주지 않아서 북한 지도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회사 자금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못 준다고 했지만 북한 지도원들의 그 같은 말은 거짓이었다고 임 씨는 말했습니다. 두세 달이 지나서 다른 나라 근로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뒤 알아보니 현지 회사에서 지급된 월급은 모두 북한 당국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임 씨는 이렇게 북한 당국이 가져간 해외 노동자들의 피땀 흘린 대가가 김정일 정권의 통치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증언은 했지만 임일 씨 개인으로서는 참 되돌아보기도 싫은 기억이겠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 씨는 이처럼 힘들게 일하고도 대가를 못 받는 비참한 현실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탈북을 결심해 지난 1997년 서울에 정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한국에 정착해 자유세계가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은 19세기에나 있었을 법한 노예 노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북한 당국이 그 같은 현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과 다른 탈북자들이 직접 겪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임일 씨 외에 또 어떤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탈북 대학생 박연미 씨인데요. 이 최근 북한 당국이 박 씨의 탈북 과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전했지만 박 씨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자 북한 당국은 더 이상 비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 씨는 이 증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기아와 고문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는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독재를 포기할 독재정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해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증언은 어떤 계기로 마련됐습니까?
네, 이번 증언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감시기구인 UN 워치 등 20여 개 국제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회의에서 있었는데요.
네.
이번 회의의 정식 명칭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입니다. 이 국제인권회의에서 탈북자들이 증언을 한 것은 올해로 여섯 번째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가 미국 뉴욕에서 탈북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워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파워 대사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조셉 김 씨와 한국에서 방문한 탈북자 주찬양 씨를 지난 13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워 대사는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전체가 북한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파워 대사는 또 이 자리에서 북한 당국에 대한 경고도 했는데요. 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파워 대사는 북한 당국이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외부 세계가 모른다고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 증언했고 세계는 위성사진을 통해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 당국자들을 분명하게 보고 있으며 북한 당국자들이 그 같은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가 최근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비난,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을까요?
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지난 20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전 세계가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얻는 시대에 북한 주민들만 이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인터넷 접속이 힘들면 풍선을 통한 전단으로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탈북자들의 제네바 국제인권회의에서의 증언,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북한이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의 우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약칭 DNI 국장은 북한이 지난 2013년 공언한 대로 핵시설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지난 2007년 폐쇄했던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것입니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26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국이 직면한 전 세계의 위협이라는 주제로 열린 청문회의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지난해 전례 없이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고 시험 발사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부대도 확대하고 정교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을 두 차례 공개했고 이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초기 조치들을 이미 했지만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북한이 이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왔습니까?
네, 같은 청문회에 출석한 빈센트 스튜어트 미 국방정보국 DIA 국장도 북한이 단거리와 중거리, 장거리 등 각종 미사일 부대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무기 능력은 위협적이지 않으며 바로 이 때문에 핵과 미사일과 같은 억지력을 키우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북한이 전진 배치된 대규모 병력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실제와 같은 훈련을 강조하지만 이런 훈련은 기본적인 능력을 유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따라서 북한이 올해도 미사일 부대의 전투 능력을 높이고 미사일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추가로 미사일 발사도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놓고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이 현재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네, 본격적인 6자회담 재개에 앞서서 탐색적 대화를 먼저 갖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북핵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사이에 논의된 방안인데요.
네.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을 포함한 참가국들이 탐색적 대화를 먼저 갖자는 방안입니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기자들을 만나 밝힌 것입니다. 황 본부장은 지난 1월 미-한일 3자 협의에 이어 이달 초 한중협의 그리고 이번 한러협의를 통해 5개국 사이에 공감대가 만들어짐으로써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고 이런 공통된 인식을 적절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을 끄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 탐색적 대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 2008년 6자회담이 중단된 이래 미국과 한국은 6자회담이 성과를 내려면 북한의 진정성이 우선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고요.
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주장해왔습니다. 탐색적 대화는 이런 입장들을 상당 부분 반영한 타협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자회담 본 협상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탐색적 대화이고 이 탐색적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겠습니다.
네, 황중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공개한 이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6일 탐색적 대화 개최에 공감하는지 여부를 묻는 부여의 질문에 대해 각국과 나누고 있는 외교 대화의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섯 개 나라가 심도 있는 고위급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언론 보도문에서 9.19 공동성명에 기초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데 한국과 러시아가 견해를 같이 했고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공동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 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이른바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3월 초에 시작될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입니다. 연합사령부가 훈련 계획을 공식 발표했죠?
네. 미한 연합군사령부는 키 디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다음 달 2일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키 디졸브 연습은 모의 지휘소 훈련으로 미군 병력 8,600여 명과 한국군 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또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독수리 훈련은 야외 기동 훈련으로 미군 3,700여 명과 한국군 사단급 부대 이상 20여만 명이 참가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번 훈련이 이미 지난해부터 계획된 것으로 북한과는 관계없이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방어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키 리조브 연습에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만 참여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키 리졸브 훈련에는 주한 유엔군 사령부에 파견된 호주와 캐나다 등 다섯 개국의 소수 병력도 참가합니다. 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파견된 스위스와 스웨덴 측은 이번 훈련이 정전협정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지 감독하기 위해서 연습에 참관합니다. 미한 연합사령부는 지난 24일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이번 훈련의 일정과 이번 연습이 연례적인 방어 훈련임을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통보했습니다.
네, 이번 키 리조브 훈련에 그 동원되는 특이한 장비나 함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연합 훈련에는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B-52 폭격기 같은 함정과 항공기는 동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키 리조브 연습에 미국의 연안 전투함인 포트워스호가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저 지형에 맞게 제작된 포트워스호는 헬리콥터와 수직 이착륙 무인 정찰기, 구경 57mm 자동화기, 그리고 21기의 지대지 미사일과 헬파이어 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제7함대의 지휘함인 블루리치함은 한반도 근처 바다에서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함정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이 연습이 연례적인 방어 훈련임을 통보를 했지만 북한은 이번 훈련이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데요. 네. 남북한이 펼친 공방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미한 군당국의 훈련 계획 발표가 임박하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미한 연합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언급하면서 북침 전쟁을 도발하면 수장하겠다, 물에다 장사를 지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 참석해 그 어떤 전쟁에도 다 대응할 수 있는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이런 방어적인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연계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번 훈련은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연례적인 훈련으로서 남북 관계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으로 이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국면인데요. 앞으로 남북 대화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와 미한 군사훈련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북한과의 대화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에도 키리졸브 연습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일정이 일부 겹친 적이 있습니다.
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미한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된 적이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남북 대화가 갑자기 재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와 대북전단 살포 재개 등 남북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안들도 3, 4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5월 이후에나 남북관계 개선에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박병영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서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신혜원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불씨 함께 듣겠습니다.
We have journeyed through time. We've overcome the greatest of adversities. And we reestablished our sovereign state in our ancestral homeland, the land of Israel.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창한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다음 주 미 의회 연설은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이란 핵 협상에 관해 오바마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백악관과 상의 없이 공화당 하원 의장의 초청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연설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강경 보수파 정치인입니다. 지난 1996년 46살의 나이로 최연소 총리로 취임해 3년간 집권했고 2009년 보수 진영의 지지로 10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949년 사학자의 아들로 테라비브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교편을 잡은 아버지를 따라 미국 고등학교에 다녔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이스라엘 군에 입대해 특수부대원으로 복무했습니다. 특수부대원 시절엔 테라비브 공항으로 납치된 벨기에 여객기 구출 작전에 참여했다가 어깨에 총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대위로 전역한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명문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건축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8년 다시 귀국해 테러 전문가로 활동하며 여러 권의 저서를 발표했고 1982년에는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부대사로 임명되며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1988년에는 총선에서 리쿠드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의회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993년 리쿠드당 당수로 선출됐고 1996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1기 집권 후 2003년에는 아리엘 샤론 총리의 연립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재임하기도 했지만 샤론 총리가 가자지구 유대인 정착촌 철수를 강행한 데 반발해 장관직을 전격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총선에서는 집권 여당이었던 카디마당에서 한석 차이로 패했지만 연정 구성 과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총리로 재집권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협상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으며 결국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할 거란 겁니다. 논란 속에서도 미 의회 연설을 결정한 것도 이란의 핵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의 비판이 그릇된 판단에서 나왔다는 입장입니다.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란 핵 문제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 모두 회담이 끝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였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이란 핵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이란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
양측이 부분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진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을 말하는 건가요?
이란 핵협상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핵협상에서 이란 핵개발 능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제한하느냐는 문제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이 P5 플러스 1 국가들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P5 플러스 1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여기에 독일까지 더한 것이죠. 핵협상의 목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고
네.
그 대가로 이란은 핵 관련 제재가 풀리고 이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또 이를 통한 경제 개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에서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구체적인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양측이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겁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핵무기 제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이 최소한의 시간을 브레이크 아웃 타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라늄 농축 설비가 있을 때
네.
이 원심 분리기 등을 가동을 해서 과연 얼마나 걸렸을 때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이 만들어지느냐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네.
이란의 경우에 이제 브레이크 아웃 타임을 길게 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라늄 농축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P5 플러스 1, 이 상대 협상국들은 그동안 이란의 브레이크아웃 타임은 1년, 또 이렇게 핵 개발을 제한하는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은 20년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네.
반대로 이란은 두 자릿수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논의에서 이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후에 5년간 점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 내용대로라면 이제 양측이 조금씩 양보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 미국 등 협상국 관계자들이 익명으로 언론에 밝힌 내용들입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뒤에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란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핵무기 개발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당사국들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핵 능력을 제한하고요. 또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정해서 이란이 만약에 약속을 어기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란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 미국과 이란 모두 그러니까 양보를 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인데 하지만
네.
양측 모두 아직도 실제 협상 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협상에 참가 중인 미국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이 이번에 매우 진지하고 유용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는데요.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점도 시인을 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면서 이번에는 어려운 문제들을 좀 더 분명하게 했고 이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과 이란 모두 양보를 한 건데 이란의 정확한 입장은 어떤가요?
자리프 장관도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그동안 P5 플러스 1 당사국들과 진지한 협상을 해왔고 특히 지난 4일간 미국과 매우 진지한 대화를 했다면서 이번 양자 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란 관리도 최종 타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이란과 P5 플러스 1 국가들이 모두 다 참가하는 그런 핵협상도 다시 재개가 되는 거죠?
네, 이제 핵협상이 재개되는 것인데요. 이란과 P5 플러스 1은 다음 달 말까지 정치적 협상을 마무리하고 6월 말까지는 최종 합의안에 서명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한도 사실은 이미 두 차례 연장된 것인데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다시 협상 시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면서 이란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핵 협상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정치 소식 가져오셨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요, 이번 주에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의회에서 이미 승인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를 한 것이죠. 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에 세 번째고요. 2010년 이후엔 처음인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회기에서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이 법안을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이제 추진을 한다고 밝히면서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었는데 뭐 예상된 대로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법안을 승인을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키스톤 XL 송유관 정확히 뭡니까?
뭐 저희도 앞서 몇 차례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생산한 원유를 이제 미국 중서부를 관통을 해서 미국 텍사스주 남부 멕시코만에 있는 정유시설까지 보내는 긴 송유관입니다.
네.
송유관이 건설되면 하루에 무려 83만 배럴의 원유를 나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키스톤 XL 송유관은 미국 석유업계가 지난 2008년 이후부터 계속 추진해왔지만 환경운동가 등이 강하게 반대해왔고요. 의회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지지를 하지만
네.
민주당에서는 뭐 지역에 따라서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계속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송유관이 한 개도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1, 2차 키스톤 송유관은 이미 건설이 끝나서 이용이 되고 있고요.
네.
이번에 건설하는 송유관은 키스톤 XL 송유관입니다. 기존 송유관은 이제 캐나다 앨버추에서 네브라스카주를 거쳐서 중부 일리노이주까지 이어지는데 이미 또 네브라스카주에서 오클라호마주까지 연결되는 미국 내에서의 2차 송유관도 건설이 된 상태고요.
네.
이제 새로 추진하는 키스톤 XL 송유관은 관의 폭을 더 넓혀서 더 많은 원유를 운반할 수가 있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존의 송유관은요. 이 송유관이 미국 영토를 지나는 구간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캐나다 영토로 좀 돌아오는
네.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송유관은 미국 중서부를 거쳐서 거의 직선으로 멕시코만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거리가 짧아지고 비용은 줄겠죠.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텍사스주 멕시코만에는 미국의 대규모 정유시설들이 있는데
네.
이곳과 이제 캐나다의 원유 생산 지역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생산한 석유를 미국을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도 훨씬 더 이제 쉬워지는 것이죠.
네,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송유관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 키스톤 XL 송유관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송유관을 더 넓게 새로 건설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동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영토를 지나는 거리가 짧았다면 이번에는 거의 직선으로 연결하면서 미국 영토를 송유관이 더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송유관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송유관이 미국을 지나가게 되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해가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뭐 송유관 누출 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그 피해가 이제 고스란히 미국에 또 미국 네. 주민들이 이제 입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네.
송유관을 건설하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돼서 미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 또 미국이 불안한 중동 지역이 아니라 이웃나라이고 동맹국인 캐나다에서 원유를 들여오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환경적인 측면 이런 이유가 아니라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네.
송유관을 건설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 행정부 차원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조사가 끝나고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이 건설을 승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한편 백악관의 존 씨 어니스트 대변인은요. 정례 브리핑에서 국무부에서 이제 검토 결과를 검토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데
네.
국무부 검토 결과에 따라서 키스톤 건설을 승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사실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쭉 일관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연말 기자회견에서도 송유관 건설로 일자리가 생기긴 하지만 그게 이제 건설 과정에서만 상당히 한시적이고
네, 다 만들어지면 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운영하는 인원만 네. 남게 될 테니까 인원이 많이 줄겠죠. 또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비해서
네.
이 미국인들에게 일반 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비하다. 정유업체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건설에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있죠.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뭐 끝난 것은 아니고요. 네. 의회에서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11일 공화당 하원에서의 표결도 그렇고 지난달 상원에서의 표결도 그렇고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네. 지금 표결 결과만을 놓고 봐서는 아직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만큼의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제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 의회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거부권 행사 발표 직후에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즉각 비난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법안 거부는 부끄러운 일이다. 대통령이 극단적인 환경론자들보다는 미국 노동자들의 편에 섰어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초점을 맞춘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의회 공화당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필요한 3분의 2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한편 미국 석유업계들도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유관이 건설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입게 되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 자신들이 건설을 추진한 지 이미 6년이 넘었다면서 정부가 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에서 채택한 송유관 건설 법안을 거부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관련 소식입니다. 그동안 ISIL이 서방 기자 등 인질을 참수하는 동영상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검은 복면 남성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뭐 이번 주 뭐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언론들이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는 소식인데요.
네.
이 남성은 쿠웨이트 태생으로 런던에서 자란 영국 국적의 무함마드 에마지라는 겁니다.
네.
이 남성 앞서 공개된 ISIL 영상에서 서방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영국 억양의 영어를 써서 이미 영국인일 거란 추측이 있었는데
네.
이슬람 극단주의를 뜻하는 지하드와 영국 남성 이름 존을 더한 지하드 존으로 이제 그동안 불렸었죠. 하지만
네.
그동안 동영상에서는 눈과 손을 빼고 온몸을 검은 옷과 복면으로 가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얼굴이 공개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원이 네. 처음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 당국 차원에서는 그 신원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미국과 영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 보도에 대해서도 논평을 거부하고 있고
네.
또 신원 확인도 거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익명의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과 영국의 언론에 이미 이 무함마드 에마지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밝혔죠.
네, 이 남성에 대해서 뭐 좀 더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까? 뭐 어떻게 ISIL에 가담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요, 이 남성이 20대 중반으로 중상류층 가정 출신입니다.
네.
집도 런던의 중상류층 거주지에 있다고 하는데 웨스터민스터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했고. 친구들은 친절한 성격의 옷을 잘 입는 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학생으로는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 사원에 기도를 드리러 가곤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대학 졸업 후에 이제 극단주의에 빠졌다 이런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고요.
네, 영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가 어떻게 이 ISIL의 끔찍한 살인자가 됐는지 그 배경에 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증언과 주장들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번 주에 그 영국의 인권단체 케이지라는 곳이 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서 밝힌 내용이 눈에 띄는데
네.
MRG가 영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주반에 했었다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라면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회견에서 인권단체 케이지가 밝힌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MRG가 지난 2009년 8월에 대학 졸업 후에 친구 두 명과 탄자니아에 갔는데 MRG의 주장입니다. 어디까지나. 당시에 사파리를 방문하기 위한 여행이었는데 공항에서 영국 정보당국에 저지를 당했고 하루 동안 구금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탄자니아로 가기 전에 방문했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돌려보내줬고 여기서 또다시 이 소말리아 테러단체 알샤바브에 합류하려는 혐의로 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영국 인권단체 케이지는 MRG가 영국 정보당국으로부터 정보원으로 활동하라는 제안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후에 앞으로 삶이 고달파질 거다. 이런 위협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영국 정보당국에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MRG가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KG 관계자에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KG가 인권단체인데요. 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MRG가 지난 2009년에 KG에 연락을 해서 이제 그런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내용을 알렸다는 거고요.
네.
MRG가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에 MRG는 쿠웨이트에 정착해서 새 삶을 살아보려는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결혼도 하고 뭐 직장도 가져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으면서 지난 2013년에 종족을 감췄고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한 후에 당국으로부터 시리아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때 이제 ISIL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평범한 청년이 이런 극단주의에 가담한 배경에는 영국에서 당한 그런 부당한 대우도 작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인권단체 관계자의 주장은 그런데 하지만 그것이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내용들의 보도도 있는데
네.
MRG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6년부터 이미 영국 정부가 테러단체 알샤바브와 관련해 MRG를 주목했었다는 겁니다. 또 MRG가 이미 테러단체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의심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한편 MRG의 친구들은요.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MRG가 졸업한 후에 아프리카와 중동을 여행했고 이 과정에서 또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극단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런 증언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종국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가 원한 이별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10년 3월 1일 오늘. 혁명, 강아지 왈츠 등을 작곡한 프레데리크 쇼팽이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쇼팽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그의 스승이었던 지브니는 쇼팽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면서 스스로 그만뒀을 정도로 쇼팽은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후 쇼팽은 7살 때 처음으로 작곡을 시작했고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쇼팽은 평생 200여 곡에 이르는 피아노 곡을 비롯해 가곡, 협주곡, 소나타, 전주곡 등 다양한 장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쇼팽이 폴란드에서 파리로 떠나는 도중 자신의 조국인 폴란드가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한 마음에 작곡한 혁명은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피아노 곡 작곡가로 불리는 쇼팽. 그는 피아노 연주에서 페달을 이용해 다양한 음색을 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러한 그의 연주법은 후세의 피아노 연주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6개월이 지난 1932년 3월 1일 오늘. 일본이 중국 동북지방에 만주국을 설립했습니다. 일본은 만주국의 새 황제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즉위시켰습니다. 하지만 푸이는 일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실제 권력은 일본 관동군 사령관이 장악했습니다. 이 국제연맹은 일본의 만주국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만주를 열강들의 공동 관리하에 둔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됩니다. 이어 일본은 만주국을 식민지로 만든 후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 전역을 손에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만주국은 약 9년여에 걸쳐 일본의 허수아비 국가로 존재하다가 1945년 8월 소련군의 침공을 받고 황제 푸이가 체포되면서 무너지고 맙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에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5시에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 무대가 이어집니다.